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의 정춘 통일. 회자정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뜻이죠. 한때 사랑했던 연인과 결별을 한 사람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별을 겪어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개의 문을 주었다고 하네요. 한쪽 문을 바라보며 끝없이 슬퍼하는 사람은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이별이 혹시 힘드신가요? 누가 온다는 것은 누가 떠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누가 떠난다는 것은 누가 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해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또 역시 헤어졌다 해도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GOD의 두 개의 문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곡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본 적이 있나요? 아, 물론 뭐 지금도 연인을 잘 만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 사람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저도 연애를 하고 헤어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지금은 좀 그 상처가 많이 아물고 괜찮아졌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절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바로 사랑한 만큼 이별할 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연인과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요, 제 연애 마지막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마치 오랜 시간 이 공들여 만든 도자기를 망치로 순식간에 깨버리듯이요, 그때 야속한 그런 감정에 사무쳐서 그 사람에게 온갖 욕을 하며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랑하는 만큼 잘 헤어지는 일,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그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자. 제가 만났던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만난 거겠지요? 단지 나와 헤어졌을 뿐이지 이 철천지 원수는 아니거든요. 이유가 어찌됐든 좀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일이야말로 좀 최고의 이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공들여 만든 도자기를 가슴 한켠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은 또 오고요. 또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청춘통일 오늘도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이 남한에서 인기를 모은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로되는 TV에서는요, 북한 주민이 사랑한 남한의 영화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 영화 삽입곡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기를 소개하는 이 도전의 천리길 시간에는요, 많은 청취의 수를 기록했던 이 방송 중 인터넷 상점으로 월 10만 달러를 버는 양혜진 씨의 두 번째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상 보세요? 귀를 기울이면 TV가 보이는 신기한 경험, 최근 남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걸 전해드리는 귀로 듣는 TV. 네, 키로드는 TV, 지난 시간에는 북한 주민이 사랑한 이 남한의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 드라마에 이어 영화로 넘어가서 남한 영화 중에 어떤 작품을 사랑하고 즐겨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 이 드라마 시간보다 제가 또 영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는 두세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몰입감 있게 연기와 영상으로 표현해낸다는 점에서 저는 참 매력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히 한국 영화는 인간 그 본연의 내면을 담백하고 여유 있게 묘사하고 또 그걸 영상에서 잘 표현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은 이 한국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어땠나요? 그런 느낌이었나요?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북한 주민이 사랑한 남한 영화 이 첫 번째 작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 올가미 이 영화를 기억을 하시는지요? 이 최지우, 박용우, 윤소정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였죠. 뭐 최지우 씨는 뭐 겨울 연가, 이 천국의 계단으로 북한에서도 참 인기가 뜨겁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최지우 씨의 인기로 이 북한에서 이 영화 올가미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아, 1997년에 개봉됐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생소한 영화긴 하지만 이 영화 올가미는요, 이 최지우 씨의 첫 번째 영화 데뷔작이자 또 주연을 맡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고부 갈등을 소재로 한 무서운 이야기였죠.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며느리를 내쫓고 또 심지어 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주 그런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시어머니가 이 다 큰 아들, 이 그러니까 이 수진의 남편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시어머니 진숙은 이 아들은 내 거야 하는 이런 표정을 보이죠. 야, 그러고 보면은 이 시어머니 역을 맡았던 이 배우 윤소정 씨는 야, 이게 영화인지 실제인지 진짜로 헷갈릴 정도의 명연기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 남한에서는 도전적인 여성상을 그려낸 배우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할 영화는요. 워낙 유명한 영화죠. 영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2001년 곽경택 감독의 작품이죠. 배우 유효성 그리고 아주 잘생긴 배우 장동건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이 한국 영화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사실 이 18세 미만 관람 불가 이 성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요. 개봉 80일 만에 야, 전국 관객 수 800만 명을 동원한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화 친구는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로 알려져서 더욱 화제가 된 바가 있죠. 이 부산 출신인 곽경택 감독이 그 지역의 유명 조직폭력단체 이 칠성파의 행동대장 그리고 또 이 1993년 칠성파 조직원에게 살해된 20세기파의 이 정한철 등과의 이 학창시절의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그런 영화다 보니까 뭔가 상당히 자전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화에는요, 이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 조폭 두목의 아들 준석, 그리고 장의사의 아들 동수, 또 모범생 상택, 익살꾼 중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 4인방은 어린 시절 각별한 우정을 쌓아가지만 좀 어른이 된 후엔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파국을 맞죠. 이 영화는 또 배우들의 그 진한 연기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야, 연기를 잘하기로 이 유명한 배우죠. 유호성 씨는 여기서 정말 더 큰 진가를 보여줬고 이 조강미남 장동구 씨도 여기서는 정말 연기도 잘하는 명품 배우로 이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남긴 대사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아 제가 그 연기가 좋았다면 더 막간하게 살려봤을 텐데 사투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이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봤을 대사입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친구에서 여고 7인조 밴드 이 레인보우의 리드 보컬인 진숙이 부른 노래인데요. 연극이 끝난 후 준비해봤습니다. 서영은의 목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서영은의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영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남한 영화계엔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조폭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등장한 영화들이 어떤 영화였냐면 이 조폭 마누라, 달마야 놀자, 신라의 달밤, 이 두사부일체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놀랍게도 모두 흥행을 거뒀습니다. 아, 이때는 진짜 그런 영화들이 많았네요. 자, 이 영화들은 조직폭력배를 소재로 하면서 이 웃음을 주는 희극, 코미디 장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 영화를 보면 뭐 뭔가 이 조폭과 어울리지 않는 공간, 뭐 절이라든지 학교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조폭과는 어울리지 않는 설정과 상황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조폭 코미디 영화 중에 대표작을 꼽으라면 가문의 영광이 있겠는데요. 정준호, 김정은, 유동근, 박근영 이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던 작품입니다. 돈과 재력을 갖췄지만 이 학벌이 부족한 이 한 조직폭력단 집안에서 이 학벌 좋은 남자를 사위를 맞이하려고 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김정은 씨는 조폭 집안의 고명딸 장진경 역을 맡았고 또 정준호 씨는 이 준수한 외모에 이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사업가 박대서 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정준호 씨는 두사부일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이 학교에 들어가는 조폭 두목으로 또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보여줬던 이 정준호 씨 코믹 연기가 참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이 가문의 영광에서는 정반대 역을 맡았네요. 그리고 이 가문의 영광 하면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배우 김정은 씨. 극 중에서 이 순진한 그녀가 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뱉어낼 때마다 정말 웃음이 아주 빵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김정은 씨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나 항상 그대를이란 이 노래를 불렀던 장면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88년 가수 이선희가 발표한 노래인데요. 영화 속에서 김정은 씨가 부르면서 국민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자, 이 노래 안 들어보면 섭섭하겠죠? 김정은이 부릅니다. 나 항상 그대를. 자, 연애를 하려는 절실한 마음은 있지만 이 기술이 없어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자, 만약 연애에 서툰 사람들을 위해 이 사랑을 이어주는 회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어떻냐고요? 저는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저는요, 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백할 용기도 있고, 예? 그리고 이 고백해서 성공한 경험도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짝사랑을 성공시켜주는 회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주제를 영화화한 작품이 있죠. 바로 2010년 개봉한 이 시라노 연애조작단입니다. 배우 이민정 씨, 또 엄태웅, 또 최다니엘, 박신혜 씨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인데요. 어느 날 이 학벌 외모 조건은 최고지만 연애는 잘 못하는 이 상용이. 이 친구가 이 시라노 연애회사에 희중이란 여성과의 사랑을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희중은 이 시라노의 대표인 병훈의 옛 애인이었고, 자,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을 재치있고 또 감동적으로 풀어낸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이 보통 로맨틱 코미디라고 불리는 장르,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가 담긴 영화는요, 여성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는요, 특이하게도 20대에서 30대 남성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남성들의 입장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거는 이 영화를 만든 김현석 감독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김 감독의 전작인 이 광식이 동생 광태라든지 또 스카우트, 이 영화 또한 여성보단 남성들이 더 감동받은 그런 사랑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관객들은 이 주인공 희중 역에 이민정 씨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는 평가도 했었는데요. 당시 이민정 씨는 김현석 감독에게 우리들의 헤어진 여자친구라는 이미지를 잘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감독의 주문을 정말 훌륭히 잘 소화해냈죠. 그 덕분에 이민정 씨는 그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등 이 남한의 대표적인 영화제에서 신인 여자 배우상을 싹 휩쓸었습니다. 자, 귀로 듣는 TV. 오늘은 북한 주민이 사랑한 남한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삽입곡 중에 골라봤습니다. 배우 이민정 씨와 박신혜 씨가 함께 불렀네요. 당신이었군요.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인테리어 인터넷 상점 당신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양혜진 씨를 모시고 창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월 매출 8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인터넷 상점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상점을 혼자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혜진 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창업 이야기, 8만 달러의 월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혜진 씨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혜진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혜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두 분이랑 되게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가서 네.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 주가.
아,
네.
감사합니다.
혜진 씨가 또 저희들 이렇게 쓰라고 이 패브릭 이렇게 천을 만든 제품도 주셨어요.
네, 정말 예쁜 제품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이렇게 포장지 소리만 들려드리고요.
네. 네. 아니, 옆에서 애리가 계속 이거 엄마가 싫어하면 자기 또 달라고 해가지고 두 개 가지려는 욕심쟁이.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네. 네,
저도 쓸 거예요.
네. 네.
자,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동대문에서 원단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 부부를 만난 그 이야기까지 딱 들었잖아요.
네. 네.
그 만남을 계기로 쇼핑몰이 승승장구를 하게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혜진 씨가 사장님 부부에게 사업 제안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그러면 사장님 부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가 솔직하게 제 위치를 얘기했어요. 저는 네. 이렇게 뭐 인터넷 온라인 사업 배워보고 싶은 학생이고 마케팅 같은 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주실 분이 없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정말 환대해 주셨어요. 자기랑 같이 해보자고 협업해보자고
네.
해서 매일같이 전화로 회의하고 이런 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좋은 이제 관계로 발전해 네. 나갔습니다.
이 사장님 부부께서도 아마 그 솔직한 말에 네. 또 흔쾌히 동업을 응하시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가짐에 네. 아, 이 처녀는 뭘 해도 성공할 처녀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을 것 네. 같아요.
정말 오히려 솔직함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혜진 씨가 운영하고 계신 쇼핑몰 당신의 공간에서 패브릭 제품 그러니까 천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 나무 트리가 아니라 나무 그림이 벽에 이제 인쇄가 되어서 트리를 벽에 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랑 네. 달력을 또 천에 찍어서 천달력.
천달력. 네. 네.
야, 빨아 쓸 수 있는 천달력.
네, 저희가 받은 게 천달력이잖아요.
네. 네.
저희 집은 축구선수 유니폼밖에 안 걸려있거든요. 아. 참 전형적인 남자들의 공간인데 이 지금 천 제품을 집에 딱 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으로 대박난 이 상품이 천으로 만들어진 포스터였던 건가요?
네, 달력. 저희가 얘기하는 네. 달력이나 아니면 뭐 네. 그림이 그려져
네,
있는 거죠.
네,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런 대박날 상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인테리어 소품도 유행이 있고요.
네.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지 이걸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나요?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사람들의 검색량이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네, 어떤 제품을 검색했는지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네이버 한 10년 넘게 썼던 것 같은데 나 이런 게 처음 알았어.
네이버에도 그게 있군요. 저는 네. 보통 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창에만 네.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이버에도 있었군요.
이게 네. 이제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1월부터 12월 내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패브릭 포스터더라고요.
오, 네. 네. 아무래도 새해이다 보니까.
네. 패브릭 포스터를 1년 내내 관심 있어 하고 네. 또 그거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에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경쟁자가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네.
그런데 경쟁자들이 그렇게 또 많은 군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입해봐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틈새 시장을 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늘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틈새 시장 찾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도 요즘에 다 정말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에. 애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저도 하고 있죠. 하지만 네. 매출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가구 인테리어 항목을 검색해 봤더니 검색어 1위가 화장대로 나오네요. 이 순위가 뭐 이 연관 검색어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돼서 뜨는 게 뭐 1인용 책상 또 4인용 식탁처럼 이 검색어가 구체적으로 바뀌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무드 등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라고 찾았어요. 하지만 무드 등으로 해서 제 상품을 올려버리면 몇십만 명의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십만 명의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드 등을 조금만 찾아보면 신생아 무드 등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신생아 수유 등. 근데 그 검색어를 올리면 경쟁자들이 몇백 명으로 줄어요. 그래서 신생아 수유 등으로 제 똑같은 상품인데 올리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잘 팔리면 무드 등에서도 상위로 올라가게 되는 원리예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탁상 등인데.
그렇죠. 더 세부적으로
하는 이렇게 거죠. 해서 네. 하면은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또
네, 맞습니다.
네, 이 수요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진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조언이 될 만한
네,
말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혜진 씨도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런 걸 네.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사업을 시작하실 때 훨씬 이로운 조건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또 SNS, 그러니까 이 개인 인터넷 소통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좀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네. 눈 뜨자마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네. 네이버를 검색해봅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몇십 분 동안 네. 확인을 하고
네.
매일의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이 개인 인터넷 소통만을 키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제 채널에 들어가 보거든요. 제 통로에 들어가서
몇 명이나 봤나요?
네, 몇 명이나 시청을 했는지 구독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하거든요. 네, 뭐 한 명이라도 늘었으면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늘고 시청률도 뭐 한 두세 명 정도 늘었다 이런 그러면 그날은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혜진 씨도 그러나요? 뭐 이렇게 주문량이나 이런 걸 확인할 때 그런 기분인가요?
그렇죠. 매일 그게 있죠. 주문량이 줄어들면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고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똑같구나.
네. 네. 저도 집 꾸미기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전 북한에 있을 때부터도 집 꾸미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요. 새벽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면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가구 위치를 막 바꾸고 난리치던 아이였거든요. 남한에 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겨울까지만 해도 파악했던 트렌드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보자면 벽난로 인테리어였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불이 나오진 않지만 그 벽난로의 모양을 그 선반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아늑한 느낌을 줘서 20대, 30대 여성 소비자들한테는 또 인기였습니다.
네. 이게 이 벽난로가 저희가 이제 외국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왜 화로 같은 게 집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에탄올이라고 해서 그걸 좀 몇 방울
맞습니다.
떨어뜨리면 네. 불을 이렇게 확 붙는데 또 안전하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그냥 불 붙는 것만 봐도 사람이 추운 마음이 좀 녹는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벽난로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이런 게 유행하는군요. 야, 네. 좋은 팁입니다. 저도 또 벽난로 네. 구입해야 되나요?
근데 또 이제 사실 네. 유행한다고 해서 이거를 또 쇼핑몰에서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내고 준비할지 그런 고려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랩으로 데이터를 항상 먼저 체킹을 해요.
네, 체크를
제가
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네. 걸 생각하진 않는가를 먼저 보고 네. 제가 이거를 만들어낼 때 질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가격대를 또 고려를 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업하시는 그 부부분, 네. 운인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품을 팔 때 중요한 게 홍보잖아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하셨나요?
이게 따로 또 공부했다고 하기보다는 저를 돌이켜봤는데 네. 제가 어떨 때 사는지를 좀 봤어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네,
사람들.
그분들이 네. 무언가 홍보를 할 때 되게 신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저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정도 되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인테리어 막 꾸미는 거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럼 제 물건을 그분한테 협찬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광고를 합니다.
이 10만 말씀하신 게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군요.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는 얘기죠. 없는 게 없다고. 네. 홍보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받았을 때 실망하지 않는 거를 가장 네. 우선시해서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시하고 네.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받았는데 네, 뭐 맞아요. 실밥이 조금 있다라던가 네. 물론 그 뜯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있다거나 아니면 포장이 조금 허술하게 돼 있다 이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돈 주고 산 건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새 물건 산 그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상품 협찬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먹는 방송을 한 유튜버에게는 음식점에서 이제 자기네가 만든 음식을 먹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전자제품 사용 후기를 알려준 유튜버에게는 전자제품을 협찬해주고 그러는데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 패브릭 제품을 써보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보 효과가 되는 건가 이런 건가요?
네. 제가 한 방법은 이메일이랑 인스타그램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더 공식적인 루트여서 네. 소통이 좀 어려운데 인스타그램은 개인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었는데 메시지에다가 좀 진정성 있게 썼어요. 제 뭐 첫 작품이고 지금 이런 인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선물 주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냐 이러면 보통 다 받아주세요. 돈 없이 제품만으로.
아,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예쁘게 네. 해주십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나 개인 인터넷 소통방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이용자가 이제
네.
그걸 이제 받아보고 그걸 후기를 올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홍보가 되는구나.
아, 네. 네. 저도 좀 몇만 명 되면은 혜진 씨에게 받고 싶네요.
지금은 받아도 의미 없나요?
지금은 400명이 네. 좀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조금 몇만 명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혜진 씨가 이렇게 제품을 드리면 또 그 인기 유튜버들이 광고 비용을 안 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뭐 몇백 달러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콘텐츠가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근데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친구는 음식을 파는 친구예요.
네.
먹방 유튜버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먹방 유튜버한테 협찬하면서 오로지 그걸로 수익을 연결되는 모델로 지금 운영 중이에요.
네. 네.
큰 그림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돈 받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홍보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광고를 하셨는데 진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진짜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도 그럼 홍보이지 않나 싶은데
원래 과거에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지금이 되게 이런 유통이나 온라인 사업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거를 홍보해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시기인 거예요.
아.
인플루언서들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래서 네 무료로 홍보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나름 유튜버라고 하면 유튜버인데 보통 그 인플루언서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이 있을까요?
충성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파악을 합니다.
충성 고객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콘텐츠를 한 3, 4개 정도 보면
네.
그 댓글이 있잖아요.
네네.
댓글의 반응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반응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이런 게 좀 있는 인플루언서면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단순히 이 팔로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 구독자라고
네.
해야 되나? 이 구독자 수가 많은 걸 보고 따지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이제 어떤 댓글을 달아주는지 이 사람이 진짜 진또백인지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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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꼼꼼하네요. 그런 부분을 체크할 생각을. 저도 제 구독자들께 정성이 담긴 댓글만 남기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이 혜진 씨가 그 복식, 눈에
네.
좀 병이 있어서 장시간 일을 못 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시작하게 된 게 이 인터넷 쇼핑몰이었고, 그런데 그럼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모든 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처음이고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다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모든 게 어렵지만 가장 힘든 거는 그 CS라고
네.
하거든요. 고객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네. 거를 개선해주는 게 좀 어렵습니다. 화가 난 사람 달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만사항을 표출하나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그냥 일단 해주자는 방향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틀 안에서 협상이 되지 않고 막무가내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무작정 화를 내고 이러신 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힘들고 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아, 세상에나 이 어디 가나 이런 진상 고객들은 꼭 있어요. 예. 우리 혜진 씨 그만 괴롭히세요.
네, 아니, 아무튼 뭐 이렇게 제품 선정부터 홍보, 배송까지 혼자 하고 계시는데 진짜 이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일도 점점 많아지고 저는 물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직원 고용이라든가 이런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지에 대한 고민인데 네.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혜진 씨가 지금 20대 나이에 월 매출이 8만 달러잖아요. 전 시간에 그러셨어요. 이렇게 매출이 확 올라가니까 좀 두려웠다, 네.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가장 두려웠나요?
막연하게 이런 네.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하니까 제 그릇에 대한 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러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도 왜 저라면은 뭔가 제가 한 달에 1억 미하로는 또 8만 달러인데 이런 돈을 벌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자만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네. 제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더 무거워지고 많아지잖아요. 네. 한번 실패하면 역량이 또 이제 크게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에도 제가 초보라서 실수한 게 뭐냐면 네. 재고에 대한 거였거든요. 트리를 많이 팔긴 팔았는데 2천만 원치가 재고로 남았어요. 제 이런 판단
재고 조절을 좀 잘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게 조금 무서워요.
좀 이제 혜진 씨가 안고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러면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또 계신가요?
네, 아까 그 동대문에서 20년 사업을 하신 부부께서 네.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조언을 실제로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도 2천 개 정도가 재고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음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게 이번 정말 다행이에요.
2020년에 다시 네. 팔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2천 개라는 물량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관을 해요? 창고를 따로 뭐 사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원단을 떼우는 그 사장님의 창고에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알뜰하시네요. 보통은 뭐 다른 공간을 임대해서 네,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러시는데 또 아 그래서 동업자가 필요하군요.
그런
좋은
같습니다.
분을 만나셨네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혜진 씨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모임이고 어떤 분들이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제 또래 사업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분이 자기 사업 뭐 좌충우돌기 이런 걸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댓글을 남겨가지고 친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게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온라인 사업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낸 사람들의 모임.
네.
뭐 지금 한 12명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한번 대화를 하면 또 못 봤던 세계를 경험을 하고 또 통찰력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발전적인 모임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좀 깨달은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건데 네. 사업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문제 라고 해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한 조건이 없었어요. 완벽한 상황이 없었어요. 뭐 이게 완벽하면 뭐가 문제고 심지어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배송 그 종이 있잖아요.
네네.
포장 종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당황하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네. 마음의 평안을 두고 언제나 이거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나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내 직업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의 연속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예.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이게 혜진 씨가 사실 저희보다 한 살 누나이고 언니이잖아요. 근데 전 얘기 들으면서 약간 아 정말 학교 교수님한테서 듣는 어떤 조언인 네.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네. 저도 이제 막 유튜브를 막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늘 그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미루고 있고 막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네, 맞아요.
일단 뭐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혜진 씨가 그럼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 목표 저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짐은 네. 제 성장의 가능성을 제 자신이 한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의 공간이 그냥 요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브랜드 대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오.
그거를 제가 스스로 한정 짓지 않아야겠다.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해봐야겠다가 지금 제 마음의 가짐입니다.
저는 혜진 씨 얘기 들으면서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영화 속 인물입니다만 그 미국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거기서 30대의 젊은 여성이 대기업을 이끄는 우류 사업 CEO 그러니까 사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 60대에 은퇴하신 분을 고용해서 직원으로 쓰시면서 서로 네. 이렇게 조언을 주고받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배송시키는 상태의 제품을 확인해봤는데 포장지가 좀 구겨져 있으면은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다시 봐야겠어요.
근데 전 혜진 씨를 얘기 듣다 보니까 실존 인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를 다시 보고
봤는데 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대학생 때여서
지금까지 또 혜진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 청취자분들 중에도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주 동안 혜진 씨 이야기 들으면서 좋은 교훈을 얻었을 것 같고 또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혜진 씨 북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몸이 막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황이 아니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냥 좌절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딱 관점만 바꾼 거거든요. 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엄청난 결과를 지금 이뤘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힘드신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일단은 마음을 릴렉스 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인테리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양혜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신 혜진 씨의 열정이 우리 청춘통일 가족분들께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럼 도전의 천리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가비앤제이가 부릅니다. 신촌에 왔어.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